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동맹 강화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방문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미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이를 통해 화해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군 함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공보팀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시온 스파이서를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스파이서는 6년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을 지냈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서 공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수석 대변인을 지낸 제이슨 밀러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밀러 내정자는 20년 넘게 정치권에서 공보 업무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의 홍보 담당이었던 20대의 호프 익스는 백악관 전략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국장인 댄 스카비노는 백악관 SNS 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중국산 물품의 미국 시장 진입에 장벽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나바로 위원장 내정으로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 교수로 중국의 무역과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나바로 교수를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수준의 미러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편지 사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두 나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의 편지와 함께 공개한 별도 성명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다른 길을 쫓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무기 관련 발언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미국이 핵무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이 뉴욕 시간으로 23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이자 해당 결의안의 발의국인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세네갈 대표부는 이날 안보리 표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통신은 유엔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표결이 이날 오후 3시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표결은 전날인 22일 예정되었었지만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인 이집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표결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이 거부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여객기를 공중 납치했던 범인 두 명이 투항했습니다. 납치범들은 23일 리비아 사브하발 트리폴리행 여객기를 이륙 직후 납치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8명을 태운 여객기는 공중 납치된 뒤 말타에 착륙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살해된 리비아 지도자 무함마르 가다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범들은 투항 전에 승객 전원과 승무원 한 명을 미리 풀어줬습니다. 뷰웨이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이곳 워싱턴은 캐럴 음악과 함께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흥겹고 따뜻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맘때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바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입니다. 미국은 보통 추수감사절인 11월 마지막 주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돼서 연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까지 미국 사람들은 주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물건을 사거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할인이 될 때까지 지갑을 닫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더 큰 할인을 기다린 보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재고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업체들이 올해 마지막을 앞두고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막판에 쇼핑객이 몰리면서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 업체나 상점은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연말 연시 할인 행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4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지아비의 노래입니다. No Christmas for me. 당신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No, there won't be Christmas for me this year. For the simple reason being you're not here. There won't be eggnogs by the cozy fire. There won't be glasses of mulled wine either. There won't even be a Christmas tree.
Cause you're not here to light it up with me. Santa honey, won't you bring my baby back to me? Cause I miss him, yes I miss him oh so dearly. I haven't sent him his Christmas card, cause that will mean we really are apart. The Christmas stockings are as empty as my heart. I know you're away doing something good, but just this once, baby, if you could. You know you can and you know you should, cause Christmas won't be Christmas without you. It won't be Christmas without you. 2 days to Christmas and I'm still waiting outside, wishing upon a star that you'll be coming home tonight. But it was cold, it was getting late. Sadly, I crept back into bed. But then I felt a soft kiss on my cheek. I opened my eyes and there my baby was with me. My baby came back for me. Merry Christmas, baby. Merry Christmas, ba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얼마 전 성탄절 장터가 서 있던 독일 베를린 시내 유명 관광지로 대형 트럭이 돌진해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용의자가 이탈리아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호주에서도 테러를 모의하는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서방 각국이 연말 연시 테러 대비에 비상이 걸린 소식부터 살펴보겠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12,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이 독일 베를린 시내 유명 관광지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가 이탈리아에서 사살됐다고요?
네, 월요일 오후 성탄절 장이 서 있던 베를린 시내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을 대형 트럭이 덮쳐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사건 직후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던 파키스탄 난민 출신의 용의자는 범인이 아닌 걸로 확인돼서 풀려났고요. 금요일 새벽에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튀니지 출신의 다른 용의자가 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마르코 민티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살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베를린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아니스 암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용의자가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사살이 된 거죠?
예,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서 특별한 제한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밀라노는 이탈리아 반도 북쪽 끝에 있어서 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만 지나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 사살된 용의자의 이동 경로나 최근의 행적 등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안사통신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들은 수사당국이 자세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가 발생했던 독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24살의 암리는 이 튀니지 출신의 난민으로요. 원래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다가 학교에 불을 질러 복역한 뒤에 지난해 6월 독일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사살된 아니스 암리라는 인물이 어떤 동기에서 범행을 했는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선전 매체인 이 아마크 통신이 베를린 트럭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암리가 등장하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암리는 2분 20초짜리 이 동영상에서 아랍어로 ISIL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서방의 기독교 개 돼지들을 도륙하러 왔다. 우리들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 이슬람교도들에게 서방에 대한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공격이 ISIL과 연계된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 트럭 테러가 새로운 이 공격 유형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베를린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서방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성탄절 장터로 붐비는 곳에 대형 트럭을 몰고 가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몇 달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남부 해안 도시 니스 한 행사장에 트럭이 덮쳐서 8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ISIL의 소행으로 확인됐는데요. ISIL은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올린 선전 선동용 게시물을 통해서 폭탄이나 총기가 아니어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는 주변에 많다. 큰 자동차로 사람들을 덮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다 좋다면서 이 추종자들에게 테러 공격을 부추기는 중입니다.
네, 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덮쳐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서방 사회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 행사가 몰린 때라서 테러 대비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서방 각국에서 연말 연시 행사를 노린 테러 계획이 포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요일 이 호주 제2의 도시인 멜버른 번화가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모의한 일당 7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레엄 애시턴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이들이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연말 연시 테러 대응 태세를 한 단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유럽 각국에서 테러 모의를 사전에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예, 트럭 테러가 발생한 독일에서도 금요일 오베르하우젠에서 있는 이 대형 상가 공격을 모의하던 코소보 난민 출신의 형제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고요. 또 영국 대테러 당국은 지난주에 역시 대형 상가 공격 계획을 세우던 6명을 테러 모의 혐의로 붙잡은 것으로 금요일 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벨기에에서도 성탄절 행사를 노리고 사제 폭발물을 비롯한 살상 도구를 만들던 10명이 지난주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도 테러 대비에 한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미국 시민들에게 연말 연시 휴가 행사철을 맞아서 ISI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들의 테러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을 여행할 때 유의할 걸 당부했고요. 뉴욕, 시카고, 보스턴 같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도시에서는 보안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시장 주변에 장벽을 설치했고 또 테러 모의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회견을 했군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금요일 왕이 외교부장의 연말 결산 회견을 특집 보도했는데요. 왕 부장은 이 회견에서 올해 국제정세의 특징은 다사다난했다. 그러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정리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하에 치열하고 복잡한 힘겨루기에서 이익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특히 왕 부장이 이번 회견에서 미국과의 지난 1년 관계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왕 부장은 내년부터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끌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는 불확실성과 복잡한 요인에 직면하는 양상이 커지겠지만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윈윈이라는 말은 어느 쪽도 손해보는 편이 없이 이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확실해졌다. 또 이럴수록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왕 부장이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건 외신들이 해석한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이딴 대중국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대외 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의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뒤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미국 차기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대표적인 반중국 강경파 학자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내정하면서 중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의 관계 외에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왕 부장은 올해 5차례나 러시아와 고위급 회동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했고요. 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당사국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열어나가기로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의 판결에서 졌는데요. 이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이 문제를 서로 양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왕 부장은 필리핀과의 관계가 화려한 변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자욱했던 먹구름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들을 잘 치르겠다 이런 다짐도 했죠.
예, 내년에 중국이 주도하는 유럽 아시아 경제 협력체인 1대1로 고위급 포럼이 있는데요. 왕 부장은 이 행사를 통해서 1대1로에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함께 이익을 나눠가는 일정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 5개 신흥 경제국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목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캐나다 보건당국이 개발해서 미국 머크사의 생산을 의뢰한 에볼라 백신이 완전한 효과를 보인 첫 번째 사례라고 밝히면서 빠르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오는 2018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 측은 신약 승인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긴급 수속을 진행하겠다면서 30만 회 복용분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하게 백신을 내놔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뭔지 좀 살펴보죠.
예,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 2013년 말에 아프리카 기니에서 처음 퍼지기 시작해서 이웃나라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건데요.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2만 8천여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만 2,300명이 숨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인체가 받아들이면 급성, 열성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엔 열이 높아지다가 갑자기 춥거나 머리가 아픈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전신성 출혈로 진행되면서 사망률이 60%에 이르는 중증 감염병이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공보팀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슬람 교도들을 겨냥한 외국인 등록법을 폐지한다고 밝힌 소식, 또 지난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7%로 8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목요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또 MSNBC 방송은 금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군비 확장 경쟁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고 더 오래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발언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몇 시간 전에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지도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핵미사일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뚫을 수 있도록 미사일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핵 로켓 격추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 입에서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과거의 핵무기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자 제이슨 밀러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핵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무기가 테러 단체나 불안정한 불량 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명자는 이 다른 나라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기 때문에 군비 확장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미국의 군축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7,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로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면 이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부터 약 50년 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정책 방향이 바뀌는 셈이 되는데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핵무기 보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네. 자, 이번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금요일 연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무기 경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앞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나온 발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별로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고요. 미군 규모가 더 크긴 하지만 미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어떤 핵 방공체계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도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 이 체코 프라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끌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다음에는 러시아와 기존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협정이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목요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보유고를 줄이고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며 또 이란과의 핵협정 체계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구성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공보팀을 발표했군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숀 스파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관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을 지낸 제이슨 밀러 씨가 이 백악관 공보국장, 또 트럼프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호프 힉스 씨가 전략 공보국장, 댄스 케비노 씨가 소셜미디어 국장으로 각각 지명됐는데요. 이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이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을 도왔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됐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도 이 목요일 성명에서 이 점을 언급했는데요. 스파이서 씨 등을 포함한 이들 4명이 선거운동과 인수작업 과정에서 핵심 멤버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이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백악관에 입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간단히 이력을 좀 살펴보죠.
네,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으로 6년 동안 일해왔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이 공화당의 공보위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계와 언론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제이슨 밀러 백악관 공보국장 지명자는 20여 년 동안 정계에서 이 공보 관련 일을 해왔고요.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위원회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전략 공보국장을 맡게 된 힉스 씨, 또 소셜미디어를 담당하게 될 스케비노 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호프 힉스 씨는 올해 28살로 아직 젊은 여성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씨의 패션업체 홍보일을 하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회사인 트럼프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전략 공보국장으로서 힉스 씨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 하면 이 스케비노 씨는 이력이 다소 흥미로운데요. 이 16살 때 골프 캐디를 하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스케비노 씨가 일하던 골프장을 트럼프 당선인이 인수하면서 인연이 깊어졌고요. 또 신뢰받는 측근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겨냥한 외국인 등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 정부가 목요일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02년에 이 테러 방지 대책의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2001년 테러단체 알카에다 단원들이 미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하면서 약 3천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네, 이 출입국 등록 제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도인지요?
네, 일부 국가에서 오는 남성과 소년에게 이 미국에 도착하면 사진과 지문을 찍어서 연방정부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북한 출신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들도 이민 당국에 가서 등록하게 했고요. 또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당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네, 2002년에 시작됐으면 이제 10년 넘게 시행되어 온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이것을 폐지한 이유는 뭘까요?
네, 행정부 측은 이 제도가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어 오지 않았고 또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에 이미 시행이 중단됐다는 건데요. 니마 하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제도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낭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는 이 좀 더 이 효율적인 방안에 치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온 조촐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하자 이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예.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된 켈리앤 코네이 씨는 앞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슬림 입국 금지안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러 분자들을 양성하거나 테러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 자문인 크리스 코바크 캔자스주 정무장관은 이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다시 부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이 완전히 폐지된 제도를 부활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구 증가율이 8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인구가 220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전해보다 0.7%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인구조사 방식이 다소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같은 증가율은 193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인구는 전후 출산붐이 일었던 1950년대에 이른바 베이비붐이 한창일 때 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에는 매년 인구 증가율이 뭐 평균 1.8%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점차 떨어지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해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고 또 미국의 출산율이 낮은 편이어서 이 앞으로의 미국 인구 증가율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서부 유타주였는데요. 지난해보다 인구가 약 2% 늘어났습니다. 그 뒤를 네바다주와 아이다호, 플로리다, 워싱턴주가 이었는데요. 반면에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중서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8개 주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대체로 서부주와 이 남부주들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은퇴한 미국인들이 따뜻한 기후를 찾아서 이주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서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인구는 거의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 Kelly의 노래입니다. Hom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aby, this Christmas, my gift to you will be me. Seems like a billion days since I've been gone. All my thoughts and prayers has been of you. Well, guess what, baby? I've got some good news. I had a talk with my boss. I took some time off. I'm coming home for Christmas. I'm coming home for Christmas. Myself.
for Christmas. Hey, babe, I'm coming home for Christmas.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해 미국 뉴욕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약 200만 명 증가하면서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7년 연속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이처럼 뉴욕이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뮤지컬이라고 하면 노래와 춤을 곁들인 가무국을 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명품 뮤지컬이 매일 밤 무대에 오르는 뉴욕 브로드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미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전 세계인들에게 뉴욕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이자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 뉴욕 맨하튼 남단의 배터리 공원 북동단에서 시작해서 이 북으로 통하는 대로가 바로 브로드웨이입니다. 뉴욕은 바둑판처럼 도시가 잘 구획돼 있는데요. 이 브로드웨이는 그 도로 체계를 과감하게 비스듬히 가로질러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인디안이라고 불렸던 토착 원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 이곳은 역마차와 말상인, 마구간으로 붐비던 곳이었는데요. 1899년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처음 이곳에 극장을 세우면서 전 세계 뮤지컬, 이른바 음악 연극 시장을 주름잡는 곳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웨이는 미국의 연극계 혹은 세계연극, 뮤지컬 산업의 중심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는 연극과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패션과 상업의 중심가기도 한데요. 브로드웨이를 끼고 고급 상점들과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또 시청사와 유니온 스퀘어, 매디슨 스퀘어,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컬럼비아 대학교 등이 있어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브로드웨이 32번가는 재미 한국인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년부터 한국의 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극장.
브로드웨이는 전 세계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인 만큼 관련된 극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 수많은 극장은 극장의 크기와 공연 성향에 따라서 각각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브로드웨이 극장은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브로드웨이 중심가에 위치한 수용 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 극장들을 말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과 연극들이 상시 공연되고 하루 평균 관객만 2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중심가를 조금 벗어나 브로드웨이 골목 안쪽으로 규모도 좀 더 작고 또 수용 인원도 500명 이하인 중형 극장들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보다는 좀 더 실험성이 강하고요. 관객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프 브로드웨이보다도 더 작고 수용 인원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지하실 같은 공간에 위치한 소형 극장들을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실험적이고요. 소규모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주로 공연됩니다. 따라서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공연을 선보인 뒤에 성공을 거두면 브로드웨이로 올라오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은 상업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작품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로드웨이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지켜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의 역사.
처음부터 브로드웨이가 연극과 뮤지컬의 대명사였던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초기에는 유명한 극장도 없었고 영국 런던의 극장가인 웨스트엔드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750년 월터 머레이와 토마스 키니 280명 규모의 극장을 세우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공연한 후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1830년에서 4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타임스퀘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지금 같은 모습의 브로드웨이 대형 극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50회 연속 상연에 성공한 요정들 같은 뮤지컬이 만들어지면서 뉴욕 뮤지컬 문화가 영국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의 연극과 뮤지컬, 특히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에서 눈에 띄는 작품을 시상하기 위한 토니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의 시상함으로써 연극 뮤지컬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을 그린 뮤지컬 해밀턴의 내용 일부 듣고 계신데요.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올해 토니상에서 16개의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관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로 거듭나는데요. 라이언 킹, 시카고, 위키드, 그리스 등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는 독특한 별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Great White Way입니다. 크고 하얀 길이라는 뜻인데요. 길게 늘어선 극장과 간판들과 각종 휘황찬란한 광고판들, 늦은 밤까지 특별한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이 브로드웨이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뉴욕 문화의 중심지이자 뮤지컬과 연극의 성지인 브로드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네, 본문에서 리니, 밥에게 Did you see that? 너 저거 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Bobby, see what? 뭐 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보죠. Linny,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저기 저 도망치는 애 말이야.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방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빵을 훔쳐서 달아났잖아. 라고 하니까 Bob은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내가 보기엔 그냥 눈 감아줘야 할 것 같아.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turn a blind ey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Today's phrase is to turn. Turn, T-U-R-N. Turn a blind, blind. B-L-I-N-D, blind, eye, E-Y-E,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This phras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는 잘못한 일을 눈감아주거나 보고도 모른 척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하며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이죠. 네, 다시 말해 to turn a blind eye는 눈 감아주다 또는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The president can hardly turn a blind eye to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라고 하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문제를 좀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turn a blind eye to the problem 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to turn a blind ey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So let's review. To turn a blind ey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리 언더우드가 부른 The First Noel,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Night that was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멕시코 국가공안체계 사무국이 공식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새롭게 제정된 사법제도에 맞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강사 양성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연방검찰총장 산하의 라브랄라 경찰 법의학 훈련센터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과정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법집행관들의 기술과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과정은 멕시코 공안 사무국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소 법정주의 제도화에서 이에 적합한 범죄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된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멕시코 검찰청과 반 납치기구 등에서 온 수사관 60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개인의 구금과 체포, 범죄 분석, 범죄 현장 및 증거 보전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해 성공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졸업생들을 위해 범죄 현장 등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멕시코 전역의 수사관들을 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장비들을 기증했습니다. 라자로 가야탄 아길레 멕시코 국가공안체계사무국 부사무총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기소 법정주의 정착과 수사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국제범죄수사지원 프로그램의 수석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일 그림스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사법 집행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